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의 인생. 예, 왕 같은 제사장, 천사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님께 가자. 네. 주 안에서, 은혜 받아서 사는 인생이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세요. 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쵸? 예, 여러분 어떠세요? 예, 여러분 언제 마지막 오셨나요? 예, 나중에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저 되게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이 좀, 좀 당황스럽지 않아요? 한국 남자에게 눈물이란 뭔가요? 예, 한국 남자에게 눈물이란 뭔가요? 부끄러움이죠. 예, 부끄러움, 연약한 부끄러움이 되겠죠. 아, 모르겠어요. 제가 자랄 때 그 문화는 그랬어요. 지금은 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랄 때 한국 문화라는 것은 남자는 눈물 흘려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세 번 운다고 하잖아요.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아,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세 번째였어요. 나라가 마음은 울고,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예, 눈물 흘린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고 엄중한 일이고, 예, 그렇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트레디셔널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가 인차지해야 돼요. 다 책임져야 되죠.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강한 사나이여야 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사나이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자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요. 모두 옆집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다 교육을 합니다. 사나이 나오면 이제 교육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교육해요? 남자아이가 울면 뭐라고 그러나요? 남자아이가 막 울고, 형배가 막 울고, 그럼 뭐라고 그러나요? 사내 자식. 꽃이 떨어진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아이 입장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 있어요. 네, 무서운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소셜라이즈는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내 아이로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존재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눈물은 나약하면 이렇게 상징이 되죠. 사인입니다. 울면 지는 거예요. 예, 어릴 때 싸우다 보면, 어린아이 싸울 때 승패가 굉장히 간단하죠. 예, 한쪽이 코피가 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코피가 났어도 얘가 울면 내가 이긴 거예요. 예, 눈물 흘리면 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는 감정을, 이렇게 슬픔을 거세당하고 사나이가 되죠. 저도 20대가 되었을 때, 나름 절대 울지 않는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많이 자매들께서 많이 울었던 게 생각나가지고 약간 모순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군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 예, 나도 힘들어요. 군대는 군대예요. 그래서 아무리 편한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어디를 가든지 배고프고 춥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막 그런 곳이 군대인 거죠. 근데 제가 군생활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 울었어요, 지금. 이제, 훈련소 들어가는데 막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데 막 울더라고요. 근데 난 사나이니까 안 울어. 안 울었어요. 그리고 막 훈련 받고, 막 억울한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막, 뭐, 이 정도쯤이 안 울었어요. 그래서, 제 군생활 생각하면 이런 뿌듯함이 있어요. 진짜 사나이. 나는 진짜 사나이. 뿌듯함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뿌듯함이 아직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안 울고 잘, 버텨왔어. 자, 사나이는 울지 않습니다. 눈물은 애기들이나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는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우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세요.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Jesus wept. 눈물을 흘리셨다. 라고 번역된 에다크리센이라는 동사는 다쿠루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눈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흐르는 눈물하고 지금 장례식장에서 죽음 앞에서 우는 눈물하고 좀 달라요. 동사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흐르는 눈물은 뭐냐면 한국말의 번역을 잘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다. 그러니까 silently weeping 하는 거예요. 눈물이 또로로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 사람들이 우는 거 뭐냐면 통곡을 하면서 고분하면서 loudly weeping 하는 거예요. 다르죠. 예수님은 지금 막 서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아, 이건 어떤 눈물일까? 어떤 눈물일까? 오늘 참 많이 울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렇죠. 33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한편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When Jesus saw her weeping, and the Jews who had come with her also weeping, he was deeply moved in his spirit and greatly troubled. 예, 마리아가 울고 소리내서 울고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예, 이거는 클라이오,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걸 보고 예, 슬퍼하셨어요. 자, 영어로 English Standard 버전이나 King James 버전이나 NIV 버전이나 모든 버전에서 예수님이 우는 것과 이 사람이 우는 것을 같은 동사, 윙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다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크게 통곡하며 울고 있고요. 예수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deeply moved in his spirit and greatly troubled.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있는 이들을 보시며 느끼신 감정이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의 표현이 예수님 볼에 조용히 흐르는 눈물로 나타났습니다. 아,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 눈물,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아, 참 안 됐구나. 슬퍼하시면서 같이 슬퍼하시는 눈물. 권혜영님 이해가 가나요? 눈물이 없어 보이네요. 예수님이 울고 계세요. 저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 든 생각, 이해가 안 간다. 왜 예수님 왜 우시지? 왜? 울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우실 이유가 없어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들의 슬픔이 예수님을 슬프게 할 만한 대단한 일이 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슬퍼하고 있는데, 그게 그만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만큼 큰 문제인가요? 큰 이슈인가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들이 지금 통곡하게 되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그쵸? 누가 죽었어. 그래서 막 슬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해결하실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몰라.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 해피엔딩. 해피엔딩이잖아요. 해피엔딩이 왜 울어? 그런 거죠. 해피엔딩이요. 본인이 해결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누군지를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내지는 내가 해결해 줄 텐데. 조금만 기다려. 눈물을 흘리는 거하고는 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해요. 마르다, 그랬죠?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Lord,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근데 32절에 마르다가 똑같이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말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오셨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죽은 사람 주위에 한 3일 정도 머문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3일 안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4일째 왔잖아요. 4일째 오셨죠.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일 안에만 오시면 우리 오빠를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을 거야. 있었을 텐데. 근데 11장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4일에 딱 맞춰서 오셨어요. 자, 6절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When Jesus heard that Lazarus was ill, he stayed 2 days longer. 일부러 4일 맞춰서 오셨어요. 사람들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3일 다음날 4일에 맞춰서 오신 거죠. 자,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디자인하고 계시고 있어요. 인차지요.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For the glory of God. 그리고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죽음의 목적을 설명하시죠.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인이세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것이 증명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에 증명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멋지잖아. 해피 엔딩이에요. 주인공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계획하고 결론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해답이에요. 25절 26절에 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해결책이야. 내가 다 해결해줄게.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요. 그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예수님이 슬퍼하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자,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나시다 못해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많은 표정을 보이시고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런 엄청난 설교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가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해석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오는 이들을 보시고 느끼신 감정, 비통이 여기시다로 번역된 에브리 마오마이의 뜻에 경고하다, 화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통이 여기시다 라는 말은 좀 더 지적을 하면 화내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를 통해서 아 지금 화나셨어. 왜? 믿음 없음을 보시고 화나셨어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걸 보고 두 가지 반응으로 갈려요. 한 사람은 야 봐라, 아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저렇게 슬피 울적으로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무리가 있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한 무리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눈먼 장님을 눈뜨게 한 그가 나사로는 살리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조롱 같기도 하고요. 원망 같기도 해요. 근데 결국 믿음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비통이 여기셨다는 그 감정이 설명되고 있어요. 무덤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통이 여기셨다는 것을 그 조롱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고 화나시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앞만 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 없는 이들에 대한 분노하다 못해 주변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는 예수님이 상상이 안 돼요. 한심하다 못해 화가 나게 하는 바보 멍청이들에 대한 분노가 이런 silently weeping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은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살펴봐서도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들이 한심해서 분통이 터져서 우시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 화내다, 에브리 마오마이라는 동사가요, 11장에 두 번만 나와요. 오늘 본문에 11장에 두 번만 에브리 마오마이가 두 번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세 번 정도 나오는데 다 경고하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화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낸 감정적인 표현으로만 이 동사는 요한복음에 오늘 장면에 두 번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으시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오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차고 넘치는 게 요한복음에 매 장마다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죠. 하지만 예수님의 감정은 에브리 마오마이가 아니에요. 비통해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유독 오늘 이 장면에서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진짜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분노하셨겠다. 그런 사건이 하나가 2장에 소개가 되죠. 정말 화나신 장면이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책을 만드사 채찍을 만드사 양으로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Jesus poured out the coins of the money changers and overturned their tables.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여는 상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원래 비폭력이 있잖아요. 사랑이 충분하시는데 성경에 예수님의 어떤 바이런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장면이 여기 있어요. 어떤 장면은 유월절에 가셨는데 성전 앞에 재물을 추해하는 그런 장사가 시장판이 벌어졌어. 예수님이 가셔서 그 재물에 쓰인 동물들을 다 흩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세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하시죠? 우리 아버지의 집을 지금 장사 만몰의 집으로 만들어낸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 삼켰다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 이 모습만큼이나 하나님이 진짜 불의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 가운데 분노하시는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요한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좀 차분해 보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울지도 않으세요. 화가 나셨어도 울지도 않으세요. 울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유독 오늘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셔서 울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이유인 거죠.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를 이렇게 요한이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소개하세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오셨어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오는 나사로의 누이죠.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이 여기시고 함께 쓰인 동사가 타라소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불쌍히 여기사로 되어 있죠. 그런데 좀 직역을 하면 자신을 괴롭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다라는 의미예요. 직역을 하면 자기 자신을 괴롭히다. 화가 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마음이었대요.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한심함, 무지, 무능 그런 믿음 없음을 보고 화내시고 그러신 게 아니라 괴로워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의 죽음과 사랑하는 이들의 슬픔을 보고 그 현실을 그냥 이제 곧 해결해 주시지만 대화해야 한다는 걸 허락하셔야 한다는 사실에 스스로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괴로움에 그 안타까움의 표현이 그 두 볼에 흐르는 눈물로 나타난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이 다스리는 현실에 놓여있다는 것, 거의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38절의 비통함은 37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인을 눈뜨게 한 사람이 왜 살리지 못해서 이 조롱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은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이 비통해하신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무덤, 그 돌,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무덤 앞에서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비통해 하시는 거죠. 분노의 대상은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죽음인 거예요. 분노의 대상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우신 눈과 명확해지죠. 예수님의 눈물은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슬프다 함께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신성이 이방인 네이처가 죽은 줄 아는 나사로와 나와라! 살리시는 그 가운데 그 이방인 네이처가 완벽한 하나님이 드러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퍼펙트 휴먼 네이처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동일하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눈물 가운데 그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연약함과 슬픔을 함께 슬퍼하시는 그리스도세요. 이사야 53장 4절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Surely he carried our sorrows. 우리의 슬픔을 carried 하셨어요. 함께 슬퍼하세요.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 굉장히 무력하죠. 예,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인생을 뭐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뭐 PhD 하나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죠. 근데 인생에 대해서 알아요? 진리에 대해서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죽음 앞에서는 너무너무 무능하죠. 무력하죠. 그 가운데 펑펑 울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우리의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애통해하고 곡하는 거.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가 울으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셨어요. 그냥 어메이징한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이어서 그렇게 우셨대요. 근데 이게 좀 사실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침에 한나에게 물어봤습니다. 한나야,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하느냐? 나사로가 뭐 언제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마리아 말다 사람들이 울 때 있잖아. 왜 오셨을까? 근데 너무나 심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아빠가 내가 슬플 때 아빠가 슬프잖아요. 정말 우리는 정말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요? 백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신 거죠.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과 40절, 이게 전체 내용을 인트로와 컨클루전에 해당하는 4절과 40절에 보면 중심 메시지인 The Glory of God이 이미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영광이 부활할 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완벽한 디바인 네이처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눈물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시는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지난 한 주간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이제 말이 안 되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최고선, 극치의 기쁨, 완벽하신 분, 온전하신 분입니다. 결핍, 부서진, 죽음과 어울리지 않는 분이죠. 네, 그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완벽한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보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사랑하니까 오신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보고 그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의 볼에 조용히 흐르는 눈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근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보여주죠. 근데 그 십자가의 그림자 내지는
시작이 이 눈물의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 그걸 감당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빠가 시켜서? 네, 근데 또 당신은 아빠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죽음의 권세 아래서 그 비참한 가운데서 애통하는, 슬퍼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습을 비통하시고 괴로우셨어요.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를, 내버려두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 힘이 세고 아무 피해 느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슬픔을 견디지 못하셔서 그 눈물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물 흘리셨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지금 나사로와 나사로의 누이들과 이 유대인들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김우야, 아, 근데 그게 잘하고 있구나요. 한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힘을 그렇게 못 살잖아. 그죠? 아무도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에 합당한, 예수님의 그 보혈에 합당한 의로운 삶, 아름다운 삶,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한심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희는 죽었는데, 난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확증되었는데,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를 사랑하기까지 하는데, 너는 아직도 너의 연약한 가운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나무라시고 때리시고 통탄해하시고 그냥 하실 이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때로 추궁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같이 아파하시고요, 그 연약한 가운데 같이 슬퍼하시고요, 같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또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맺으면 저희 아내한테 혼나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채웠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부름 받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뭘까요? 이건 좀 질문해 봐야겠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최고가 되는, 그래서 자기 낮추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최고가 되고 하지만 황불하게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네, 그렇군요. 알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그렇게 영광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됨을 기억할 때, 한 아이로 아버지 앞에 쓸 때 이미 영광 받았어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학위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견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고, 나만이 아니라 나하고 생명 고지의 이 형제도 이 자매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 가족됨을 맛보고 누릴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가운데 그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증거가 되고요. 그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언제 가장 최근 눈물 흘리신 게 언제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나요? 엄마는 혼난 것 같고 아내는 혼난 것 같고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같이 기뻐한 저게 언제가 마지막인가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울고 서로 기뻐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